예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참된 예배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대상으로 섬기고 그분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예배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기 위해 이 세상의 영향력을 멀리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나요?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바로 이 이웃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쉽지 않은가요? 바로 그 죄의 영향력과 세상의 영향력 때문이죠. 우리 본질 안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 속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무엇인가를 자꾸 의지하고 그것으로 나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쉽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을 향해 예수님은 바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가르치시고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떤 누구보다 아주 열렬한 예배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열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지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남편이 여섯 명이나 되는 이 여인. 어떻게 근데 이 여인이 이런 예배자일까요? 예배라는 것이 결국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간절한 의존과 기대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바로 남자를 자신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남편들은 바로 이 여인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도구였죠. 아마 이 여인은 이 남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랑도 얻고 싶고 인정도 얻고 싶고 또 그 남자들이 제공하는 재물과 또한 안정 등 다양한 것들을 기대하며 이 남자들을 예배했던 것이죠. 이 원함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결국 결혼을 다섯 번이나 하고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을 정도로 어떤 누구보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에는 이 결혼관이 지금과는 훨씬 다르죠. 이혼도 쉽지 않고 또 누군가 결혼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다섯 번이나 이혼할 수 있다니요. 여러분, 현대에도 이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이렇게 다섯 번 이혼한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 정도로 많이 이혼했던 사람들이 연예인들 가운데는 아주 가끔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또 찾기는 쉽지 않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 배우였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8번 결혼하고요. 8번 이혼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남자랑 2번 결혼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7명의 남자와 8번을 결혼하고 이혼했죠.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20세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꼽힐 정도로 그 미모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이 여인을 얻고자 애썼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결혼했던 게 18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랑 결혼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최고 이쁜 여자가 사실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얻을 만한 남자는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18살에 결혼했던 첫 번째 남편은 바로 힐튼 호텔의 상속자인 힐튼 주니어였습니다. 사실 세기 결혼이라고 일컬어졌죠. 세상에 이 힐튼 호텔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상속자랑 결혼하며 유명해졌는데 2년도 되지 않아 바로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계속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죠. 나중에 누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자주 결혼하고 이혼하냐.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평생 화려한 보석에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은 그런 보석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 단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 보석을 가지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꼬셨겠죠. 그래서 수없는 부자들, 가수, 영화배우, 정치인까지 인생 내내 가장 유명한 사람들과 결혼을 했는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렇게 많은 보석으로 결국 유혹을 받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누군가가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살이 넘어서는 마지막 결혼을 누구와 했냐면 돈 한 푼 없는 어떤 공장 노동자와 결혼을 합니다. 20살이나 아래인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이 결혼 또한 몇 년 가지 않고 결국 이혼으로 끝나버렸죠.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나 엘리자베스 테일러나 왜 이렇게 많이 결혼했을까요? 누구보다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를 만족시켜줄 무엇인가 필요했는데 사실 그것을 얻을 만한 능력이 있었으니까 결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다면 다섯 번씩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동네에서는 이 수가성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한 명이 결혼하고 떠나가도 그 다음 남자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뭐 50대나 60대의 아줌마나 할머니였을까요? 아니에요. 아직 젊은 여인입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그녀와 결혼하고자 했다는 것은 그녀의 미모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결혼이 계속해서 실패로 끝이 났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남자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끌렸을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결국 그 내면에서 튀어나오는 그녀의 추함에 질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갈망이 큰 사람일수록 내면은 불안정하고 또한 분노가 많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갈망이 약한 사람은 별로 화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좋아하고 아주 미식가가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만족이 적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미식가일수록 더 좋고 나의 수준에 맞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이 늘 그렇게 맛있고 아주 탁월하고 이전에 맛보지 못한 음식만 먹게 되나요? 우리 일상에서는 그냥 먹던 거 또 먹고 된장찌개 먹고 그러기 마련인데 여러분, 음식에 대한 기호가 그렇게 아주 탁월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별로 질리지 않아요. 어제 된장찌개 먹고 오늘 또 먹어도 되고요. 아침에 먹은 거 점심에 먹어도 되고요. 이런 사람은 금방 만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감각이 예민하고 욕망이 클수록 만족이 없는 거죠. 이전보다 더 큰 만족을 찾아야 되는데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녀도 마찬가지죠. 이 수가성 여인도 갈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 멋진 남자, 그 중에서 제일 능력 많고 나의 갈망을 채워줄 것처럼 보이는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 갈망이 채워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음식에 대한 이런 갈망은 쉽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고요. 민족마다, 지역마다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이 갈망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외적 갈망은 쉽게 채워지지만 이 영혼의 갈망은 그렇게 잘 채워지지 않죠. 외모는 아름다웠는데 내면이 불안정하고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으로 말미암는 분노가 가득한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이 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겠죠. 아무리 예쁜데 예쁘기만 하면 뭐예요? 매일 짜증내고 화내고 바가지 긁고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면요. 결국 모든 남자들이 1년, 2년 다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의 영혼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입니다. 대상이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저도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일생 내내 무엇을 예배했는가라고 돌아봤더니 대상이 계속 바뀌었더라고요. 어려서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애썼던 공부가 나의 예배의 대상이었고, 나이가 조금 들면서는 어디 이렇게 완벽한 여자 없나? 또 여자를 향해 마음이 바뀌었고, 결혼해서 이미 그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찾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로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할 것들을 찾아 헤맸죠. 사람과 또 성격과 기질에 따라 예배의 대상이 다 다르고요. 계속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예배하죠. 사람으로 말미암는 사랑, 인정, 칭찬, 또 그 관계 안에서의 그 짜릿한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죠. 아,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큰 부자가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그게 그 사람의 예배의 대상이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예배하죠. 끊임없이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을 찾아다니며, 어떤 때는 보는 거로, 어떤 때는 듣는 거로, 어떤 때는 먹는 거로 계속해서 나를 재밌게 만들고 흥부실 것들을 찾아 헤매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런 예배에 대한 갈망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고통이 그거에 비례해서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다섯 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하는데, 여러분, 그게 되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스트레스를 지수로 나타낸 스트레스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닥치는 이 어려움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는지 그걸 점수화한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 여러분, 근데 교도소에 갇히는 게 4등입니다. 4등.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교도소에 갇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4등밖에 안 돼요. 그럼 3등은 뭘까요? 바로 3등은 배우자와 별거했을 때가 3등이래요. 교도소 갇히는 것보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외롭게 됐을 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지수 2등이 바로 이혼입니다. 이혼인처럼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을 할 때 뭐 그냥 헤어질까? 그래, 그럼 도장 찍어. 그리고 헤어지나요? 몇 년 동안 고통하고 싸우고 울고 불고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 지옥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 결별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 그게 100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은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지금 이걸 몇 번 했어요? 5번을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이 컸는데 결국 그게 대가로 주어지는 게 엄청난 고통을 반복해서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모든 내적 갈망이 큰 사람들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간절하게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너무 관심이 많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해요. 그러다가 누군가 자에게 관심을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겠까요? 그 대상을 이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드시 상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요. 또 이런 아이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놈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내가 계속해서 너한테 사랑을 줄 텐데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아마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고통이 커지죠. 여러분, 돈을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돈을 예배하는 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질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재화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만 소수가 부자가 되고요. 이것도 쉽지 않으니까 물려받은 사람들만 대부분 부자가 되죠. 근데 이 열망이 너무 강해서 나는 정말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이 열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 아주 소수가 부자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그 돈 외에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열망을 가지고 하루에 막 18시간씩 일하며 막 목숨 걸고 돈을 얻고자 했다면 이 사람의 인생에 뭐가 남을까요? 돈은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도 사라질 것이고요. 건강도 잃어버릴 것이고요. 아마 모든 걸 잃어버린 채로 홀로 남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또 부자가 되질 못합니다. 여러분, 열망은 있는데 내가 부자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실패자로 자신을 생각하며 고통하겠죠. 또 부자가 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 때문에 자주자주 사기에 당하고 유혹에 넘어가겠죠. 여러분, 쾌락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쾌락에 대한 이 간절한 열망 또한 인간들이 아주 쉽게 빠져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쾌락에 대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것으로 얻게 되는 쾌락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왜죠? 작은 것에서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간절하게 강렬하게 원하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나중엔 일상적인 것에는 도파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더 자극적인 것을 자꾸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마약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뭐 이렇게 강력한 마약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태국에서 사실은 뭐 대마초라고 하는 이거를 합법화했습니다. 관광객을 이제 자기네들이 많이 유치하겠다고. 코로나 동안 태국이 힘들었대요. 관광객으로 거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코로나 동안 관광객이 안 오면서 이게 전체 나라의 경제가 지금 힘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 그냥 대마초를 합법화해서 여기 와서 그냥 피게 하자고. 여러분, 태국 가보셨나요? 정말 관광지에는 두 집에 한 집씩 막 그 대마초 그림이 있고요. 뭐 이 대마초를 팔아먹으려고 별거별로 다 만듭니다. 뭐 대마초 비누. 이걸로 비누 아침에 샤워하면 이 피부로 스며든대요. 대마초 캔디, 젤리, 음료, 온갖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3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대마초가 더 강력한 마약으로 가는 관문이 된 거예요. 처음엔 대마초라고 그냥 담배 같은 건 줄 알고 피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걸로 만족은 못하니까 사람들이 더 강한 헤로인, 코카인 이런 마약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태국 정부가 이 대마초 합법화를 지금 취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강렬한 걸 원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마약 중독자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래요. 아, 진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노인분이 마약하다 걸려서 간 분은 없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30대, 뭐 40대. 근데 왜 그러냐?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하고 한탕을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의사가 아니래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노인이 될 때까지 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다 죽어버려갖고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니, 30대부터 20대부터 마약을 시작하면 50대, 60대까지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의 대상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나 이 수가성 여인의 이 예배가 무엇이 문제인가요? 바로 잘못된 대상을 예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을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나 아니면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것을 통해 우리가 만족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존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을 인간들이 다른 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을 만나 네가 어떤 존재이고 네가 무엇을 여태까지 갈망했는지를 이야기하시자 이 여인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배 이야기를 시작하죠.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갑자기 남편 이야기하다 왜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이 얼마나 그동안 갈증하고 고통했는지 그동안 이 갈망을 해결할 이 종교적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이나 이혼하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했을까요? 보통 세 번 정도는 깨닫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 인간이요. 아무리 바보라도요. 똑같은 세 번의 그 고통을 경험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 여인도 찾은 거예요. 어떤 방법을요? 이거 아닌가 보다. 뭔가 종교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여인에게는 지금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요? 바로 여인이라고 하는 장애물이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죠.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어요. 가서 악수도 안 했고요. 만나지도 않았고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오신 것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차피 거길 지나가야 되면 멀리 돌아갔습니다. 이틀, 삼일을 돌아가더라도 그 지역 자체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염된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 전통을 물려받고 예배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사마리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서 예배를 드려봤겠죠. 근데 거기서 그런 갈망이 채워지나요? 아니잖아요. 짝퉁이잖아요. 짝퉁. 여러분, 여인들은 또 혹시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왔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드려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바로 이방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장사치들도 있는 그냥 광장 같은 데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여인으로서의 한계, 이방인으로서의 한계 때문에 자기는 예배를 못 드려서 이렇게 지금 고통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바로 그녀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망이 깊어 끊임없이 그 갈망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런 갈망이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고통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허용하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갈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돌아보니까 누구보다 이런 갈망이 컸어요. 다양한 종류의 갈망이 있었는데 그게 인생에서 잘 채워지지 않으니까 정말 어쩌다가 그 고통의 그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해 돌렸고 거기서 문득문득 맛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참된 예배의 방법을 가르치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성령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참된 예배의 방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전 이 개혁개정판으로 바뀌기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죠. 이전 목사님들이 조금만 성경을 더 자세히 보셨더라면 지난 수십 년간의 오해가 이렇게 깊지 않았을 텐데 예전에 목사님들은 주로 한글만 가지고 설교하시고 하시면서 이게 한국교회에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신령과 진정. 근데 우리가 아는 신령은 뭐만 알고 있나요? 이 산신령이랑 이 신령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신령이라도 뭔가 신결령. 그리고 진정? 진정. 다 알잖아요. 진정이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진심으로 그냥 뭔가 아주 그냥 진정을 다해서 그냥. 여러분,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이거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웃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됐어요. 뭔가 아주 진중하고 뭔가 그냥 진심으로 드려야 되고 막 가슴을 짜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좀 웃겼거든요. 설교하면서 바로 설교 정지, 바로 설교 정지. 이렇게 웃으시면 여러분 신령과 진정을 지금 깨는 거예요. 바로 그럼 여러분 징계 들어갑니다. 바로 징계. 감히 신령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웃어?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예배가 장례식이에요. 혹시 웃을까 봐 막 다 떨고 막. 그리고 주로 목사님들 혼내고 막.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한글 번역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정말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영이라는 것도 번역을 하면서 좀 잘 번역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냥 원래 원문은 영이에요. 근데 이게 문맥을 보면 그냥 영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이라고 나온 거는 어떤 때는 성령이고 어떤 때는 그냥 영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인가요? 예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유일한 가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고 의존하겠어요? 이게 자연인의 우리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됐다는 건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에 도움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요.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대상을 사랑하게 해주시면서 바로 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죠. 그러니까 이젠 모든 장벽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건 남자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누구나 이제 성령으로 그 도우심에 의해 하나님만을 유일한 숭배의 대상이며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높이고 예배하길 열망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돈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숭배받기를 원해서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었죠. 결국 인간의 모든 예배의 그 끝점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성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죄성이에요. 결국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숭배하던 그 자리에서 점점 내려오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게 되면 이제는 자기 자신은 여러분에서 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자주 자기 설교 카피로 쓰시는 게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이런 설교 자주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내 감정, 내 욕망, 내 뜻 이거 점점 약해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열망이 되시도록 만드는 그 일을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과 반대되는 게 뭐죠? 악령이죠. 그럼 악령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한 존재 안에서 그가 자기 자신만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자 열망하도록 만들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나만을 높이고자 열망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 그 대표적 예가 나와 있죠.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지금 이 사울도 벌벌벌 떨고 있다가 다윗 아니었으면 지금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데 이 소년이 나가서 그 놀라운 일을 했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칭찬하고 있죠.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뭐가 싹 듭니까? 미움이 싹 뜨고 질투가 싹 뜨기 시작하죠. 왜요? 내가 높아지고자 했는데 나보다 더 높게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그 대상이 적이 돼버리죠.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 악령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해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악령은 어떤 일을 하나요? 뭐 내가 나쁜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임해서 막 나를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본질을 강력하게 드러내서 그 힘이 그를 사로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미 사울이 지금 다윗을 너무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어요. 저놈 내 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악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그를 사로잡아 그 자기 본질적 그 마음이 이제는 죽이고자 하는 실제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부러운 사람, 미운 사람 많으세요. 여러분 악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 부럽고 질투나고 미워도 우리가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저 자식 그냥 교통사고 나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지만 내가 가서 차를 박아서 누군가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악령이 임하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악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내면의 어두움이 너무너무 커져서 자기 마음의 그릇을 다 깨트리면서까지 그게 흘러나올 정도로 어두운 영혼 안에 결국 악령의 유혹과 사로잡힘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방해가 되고 나의 지위를 위협하는 모두를 다 죽여서라도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단 교주들은 정말 악한 영에 강력하게 사로잡혔다는 게 너무나 정말 확실한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이 그래서 어떻게 주장하죠? 자기를 하나님처럼 자꾸 나중에 내세워요. 어떤 이단 교주는 자기 동상을 만들어서 그 자기 교회마다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이단 교주가 돼서 아, 난 하나님이야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은밀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점점 거기서 사람이 모이고 영향이 높아지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성령이야. 나는 재림주야. 여러분 이게 바로 악령이 사로잡혔다는 증거입니다. 내면에 이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그 사람을 사로잡아 악한 마귀와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엄청나게 세력이 커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아니 이렇게 신천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우리 교회 한 청년 20명만 오면 정말 좋겠구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성경을 보면서 그래 얼마나 악한 영의 역사가 강력하면 정말 우리가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저렇게 할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 이 한국에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예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실 때 뭐를 구하셔야겠어요? 성령을 구하셔야죠.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여요. 하나님 자꾸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꾸 제가 돈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자꾸 쾌락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하나님 제가 자꾸 안정을 너무 찾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제게 성령을 주셔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나요? 진리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무엇을 얘기하나요?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구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근데 구원이 무엇으로만 말미암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어떻게 예수로 구원하실지를 보여주고자 써진 책이 구약 전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책,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바로 예배는 예수님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길이라는 건 무슨 것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부려도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 헌신을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 딴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더 빨리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들어주실까요? 지난주에 제가 기독신문을 읽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 가운데 거의 53%인가는 내가 헌금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반응하셔서 축복을 더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더 내놓으면 그거에 따른 보상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왜 사람들이 신을 찾아요? 바로 이 보상을 원해서 찾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결한 데는. 이게 바로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은혜 외에는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대표적 예를 보여주세요. 바로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 의의를 가진 자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두 사람이죠. 역시 그들의 배경대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항상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게 돼요. 이 자기 의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야. 난 저 사람보다는 더 괜찮지.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사람이 보니까 올라온 사람이 세리인 게 너무 빤해요. 아,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여러분, 이게 이 자기의 문제죠.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 14절을 보면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 세리처럼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 내가 뭔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자꾸 생각나거든요. 내가 했던 헌신, 내가 했던 열심,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자꾸 남과의 비교의식을 가져오잖아요. 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성경 잘 알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주일날 더 열심히 나오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헌금도 많이 했고, 저 사람보다는 신앙 연륜도 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비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아니고는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이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건 죄인들에게, 내세울 게 없는 자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남편이랑 아내랑 싸우셨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당연히 싸우죠. 여러분, 오시는 길에 운전하다가 서로 싸웠어요? 여러분, 은혜를 붙드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 오늘도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오시는데 이 자기 의가 있는 자들은 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요? 왜요? 저 인간이 나보다 뭐 잘난 게 없으면서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자꾸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화내고도 나쁜 짓 하고도 하나님께 빨리 나오는 거, 이거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꾸 자기 죄를 곰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